히브리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원죄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오리지널 씬 이렇게 우리가 읽었는데요. 모든 것이 이 원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죄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가장 그 근본적인 것은요. 원죄는 하나님을 밀어낸 것이 원죄입니다.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나무의 열매,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먹어서 원죄가 들어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이제 보자면은 나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간섭도 받지 않겠다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마음의 그 결정이 행동이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뭐 하나님 말씀했던 거 불순종했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우리가 스스로 책임져야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어떤 문제들에 대한 해답도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공허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의 열매라고요? 원죄의 열매고 또한 우리의 선택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어떤 행위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단절된 상태의 결과들이 우리가 흔히 죄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열매들로 맺히게 되었다는 거죠. 누구와의 단절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또 무엇과의 단절입니까? 우리의 원래 모습과의 단절이기도 하고요.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그 목적으로부터의 단절이기도 하고 그 목적의 풍성함으로부터의 단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슴 벅차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으로부터의 단절이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히브리인들이 이야기하는 샬롬 그저 평강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뜻으로부터의 단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가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지신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죠. 정작 힘들고 필요할 때 옆에 계시지 않고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 도움을 주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섭섭해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겠다고 혼자서 스스로 멀어진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면은 안식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제 7일째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 8일은 없었다는 거죠. 제 7일이 하나님에게서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제 7일의 안식은 영원한 안식일입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첫날은 무엇이었다고요? 인간이 며칠째 지음받았습니까? 뭐 4일이나 5일이 아니라 6일째 지음받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제일 마지막에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지음받고 딱 처음 맞이하게 된 날은 제7일째입니다.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첫날은 안식일이에요. 그 전의 날들은 인간은 알지 못합니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날일 뿐더러 영원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이 안식이 깨어졌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의 안식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일을 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맡기시면서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했고요. 일을 할 때 우리는 보람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로부터의 안식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안식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죄의 결과 우리가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고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죄의 결과였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땅은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어서 소산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죄의 결과였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영어로 보면요, Through your painful toil, you will eat of it all the days of your life. Painful toil,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전에는 일하는 것이, 그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다스리고 또 모든 것을 일하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였는데 이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수고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제대로 우리가 거두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받은 땅으로부터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얻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죄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안식이 깨어진 거죠. 일을 하면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안식마저 다 깨어진 겁니다. 우리의 안식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도 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6일까지 창조를 다 마치시고 안식에 들어가셨는데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도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경에 쭉 나와 있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여서 원 상태대로 회복시키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 일을 지금까지 하신다는 거죠. 그 일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쉬지 않으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도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것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안식에 들어가는 것으로 히브리서에서는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세대들은 들어가지를 못했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저 예수님 내가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지금부터도 하나님의 그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비로소 진정한 자신감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때 오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에서부터 온 그런 마음의 갈등과 또 죄책감과 수치심과 또 마음의 무거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오는 그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과 목적과 한가운데 있음을 깨달을 때 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아, 내가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 아, 그때는 좀 뭔가 내 뜻대로 하는 것 같으니까 좀 마음이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거두게 되는 열매는 걱정뿐이고 또 마치 엉겅퀴와 가시덤불 가운데서 거두는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 그 한 가운데서 나는 살아갑니다. 아, 그러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닥쳐오더라도 담대함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열매들을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담대함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음을 발견할 때 초조함이나 두려움이 떠나가고 안정과 기대감이 오히려 오게 됩니다. 당장 내가 바라는 것이 오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올 때 그런 사람만이 가지게 되는 담대함이 있다는 겁니다. 안정감이 있다는 거죠. 소망이 있습니다. 이 안식이 깨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안식을 되찾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들을 치고 홍해를 가르고 인도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동행하시고 만나와 메추라이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눈에 보이게 만져지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오히려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옛날이 좋았다고 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니까 그 안식 가운데 못 들어갔던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하시고 아무리 매주마다 매일마다 주옥 같은 말씀을 주시고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은 마음으로 몸은 같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멀어져 있는 거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면 무엇합니까? 내 마음은 내 뜻 가운데 내 계획 가운데 있다면은 평강을 못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에게 나오면은 쉼을 얻습니다. 우리의 멍에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야 합니다. 아무 멍에를 메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즉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습니다. 왜? 주님과 함께 메는 그 멍에는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 멍에를 메고 동역하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섬기게 되어지는 거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일하게 되는 겁니다. 함께 메는 주님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된다는 거죠. 이 마태복음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요.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이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막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하나님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왜? 이런 놀라운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이러한 말씀들을 비밀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스스로 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그저 하나님을 바라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들에게는 밝히 나타내 보여주심을 내가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전적인 의지이고 전적인 신뢰입니다. 아,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 혹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과 주님의 진리가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몇 주 전에 제가 사랑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서로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그 교제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특권은 바로 그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죠. 원죄라고 하는 것 이 사귐에서 끊어진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것입니다. 이 사귐 혹은 교제를 펠로우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 재미있게 풀어보자면은 two fellows in a ship 이런 뜻이래요. two fellows. fellow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사람 친구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이 in a ship 같은 배 안에 있는 것. 이게 펠로우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배를 탔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거죠. 그 배 안에서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 그 관계가 깨어지면 그 관계가 갈등이 있으면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같은 배 안에 같은 운명 공동체 안에 저 사람이 망하는 게 내가 망하는 것이고 저 사람이 흥하는 것이 내가 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우리가 함께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귐이 없으면은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도 경험할 수 있고 은혜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간증도 가질 수 있고 기적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도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하셨다 할지라도 신뢰와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내가 염려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걱정하고 불평하고 불만한다면 그러면은 온전한 펠로우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잘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보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도 참인 것 같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도 참인 것 같아. 그저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시지는 않았을 거야.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거야. 이까지 인도하시고 광야 가운데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으니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야. 반드시 물도 주시고 음식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거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거야. 아,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짧은 광야 시기를 지나서 안식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로 늘 나가야 합니다. 신명기 말씀만 읽고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광야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어떤 마음을 시험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그저 배고프다고 눈에 보이는 먹을 것이 없다고 막 까무러치고 염려하고 그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신령한 하늘의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을 너희가 믿고 신뢰하고 따르느냐 그거 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주님의 그 원래의 목적대로 또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자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며 그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 우리의 모든 염려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짊어매고 주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오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과 간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